창세기 41장입니다. 37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만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땅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의 제자, 주의 군사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살아야 한다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요셉이 그야말로 무지하게 높아지는 장면, 대목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 저 바닥에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요셉은 좋겠네가 아니에요. 요셉은 좋겠네로만 보면 그냥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 가르침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뭐를 좋게 여겨요? 이 일을 좋게 여겼어요. 그 이 일이 뭐죠? 그 이 일이 지난주에 읽었던 25절부터 나오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이 여기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근데 이 36절까지 이루어지는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25절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32절까지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 경륜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7년 풍년을 주시고 7년 그 뒤이어 흉년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속히 행하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심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리고 33절부터 36절에 그러므로 바로께서는 이라고 바로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께서 뭐라고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지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뭐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해졌으므로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라는 걸 권고해 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간의 반응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이 요셉이 어떻게 그 바로라는 그 당대의 제국의 권세 앞에 그가 어떻게 이게 당당하게 그가 담대하게 바로께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가 조언을 하는 것지만 명령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오늘의 상황을 요약해 주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 겸손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때 비로소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해진다고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왜 우리 인생이 잘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요셉처럼 고생은 조금 덜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마스크를 해서 표정을 잘 모르겠네. 자, 그냥 제 질문의 답은 주로 1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처럼 크기를 자라기를 기뻐하실까요? 1. 아닐까요? 2. 답은 1번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녀를 보면 도저히 못 믿겠는 거지. 도저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로 합당히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로 그분 앞에서 흠이 없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심으로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로 삼위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내 현실을 보니까 내 자식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으니까 어찌해야 할 바가 안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동시에 내 현실을 볼 때 비로소 차이가 보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게 필요하겠네요 라고 작전이 나올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건 말씀인데요 현실이 안 그래요 내 자식은 하는 거를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내 자식은 별 수 없으실 것 같아요 라고 말은 못하지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노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가 안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요셉은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그가 겸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현실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중앙 출신이 아니셨잖아요. 변방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하게 오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에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아지셨는데 그러나 그가 우리와 같아지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약한 사람, 버려진 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한없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품어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당대 권세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침이 없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고 분명히 붙잡을 때 비로소 뭐가 가능하다? 우리의 합당한 반응, 우리의 책임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내 현실이 변하지 않을 상수처럼 보이니까 이게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 그 다음엔 갈 바를 모르겠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리고 뭘 해야 할지를 얘기했다고요. 누가? 히브리 노예 출신이요? 히브리 출신이요? 노예요? 그 주인의 아내를 욕보이려 했다는 판정을 받은 죄수 신분에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는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 일을 좋게 여겨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8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요 상황을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처럼 나를 언제 높이실까 그거를 고민하는 거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그분께 달렸다고요 그건 우리가 지혜로워질수록 우리에게 실력이 쌓일수록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생기는 건 아, 이거 하나님 요거는 제가 할 일이네요. 요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네요.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것을 그를 높이시는가? 그 타이밍이 언젠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세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신하들에게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여기 있는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다른 데서 어디 찾을 수 있겠어? 그랬을 때 신하들이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그냥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지만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고요. 그 바로의 집안에 있는 바로의 궁정에 있는 모든 자문관들, 모든 컨설턴트들,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무리 회의를 하고 수기를 하고 데이터를 갖다 놓고 분석을 해봐도 모르겠는 거라. 그런데 이 요셉이 와서 그걸 단방에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해결책을 내는데 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뭐다? 증거에 입각한 결정이기 때문에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바로가 왜 자기의 부하들에게 자기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요셉이 인정했잖아요. 아,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을 거다. 네가 지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찾으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까지 이 일을 겪고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처럼 지혜가 있고 명철한 사람이 없어. 네가 할 수밖에 없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를 보면 이 왕이 될 만해요. 여러분, 그 바로는 내 편에 네가 내 편이야? 네가 나한테 충성을 해? 라는 거를 우선하지 않았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내 백성과 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사람을 뽑았어요. 파격적으로 뽑았다고요. 이게 지도자다운 거예요. 내게 충성할 건가? 저거 우리 편이었어? 아니었어? 라는 진영 논리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로 치면 이 복잡한 부동산을 야, 네가 그때 야, 그러면 제가 굉장히 예민한 예를 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다움이란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증거에 입각해서 발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무슨 다른 에비던스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렇게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소통하게 해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바로가 마지막 한 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아무리 요셉이라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요셉이 담대해도 그렇지, 아니 한 집안의 가정총무 뭐 할만해요, 그죠? 감옥의 간수장의 수석보조 할만해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 정도 커리어를 가지고 이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 아니 그건 저는 못하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 보세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라는 이 말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여호와께서 그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으니 다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장이 그 옥을 돌아보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는데 그 요셉에게 맡긴 일을 그가 뭐 했지 않았더라?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셉은 그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자기를 믿고 맡겨준 상황에서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일을 신실하게 치뤄내는 언약적인 신실함을 그가 누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쭉 살아내 왔거든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왔던 그 일은 지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라고 말하는 바로의 그 일도 다만 크기만 클뿐 본질적으로 같은 거였다고요. 왜? 크든지, 아, 잘못됐구나.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본질은 같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순간에 그가 거절하지 않았던 것은 요셉은 작지만 위대한 결정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아봐야 살수 있다. 먹어봐야 먹을 수 있다. 맛있는 음식도 그 먹어서 그 맛을 알아야 먹을 수 있어요. 살아봐야 살수 있다고요. 나한텐 왜 그러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나한텐 왜 이런 위대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언제? 조그만 일에. 작은 일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의 시시콜콜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 현실을 뒤집어 엎는 내 책임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경험을 살아봐야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 역사도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 담대하게 설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지금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예요. 지금 높아지지 않았을 때 이때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거기에 비추어서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할 일을 찾고 그거에 따라 순종하는 연습 살아봐야 우리가 살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가 이 정식으로 취임식을 해줍니다. 요 41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 이런 일들은 고대 근동의 문서에 다 증언돼 있어요. 이게 합당하게 그 권세를 인정해주는 아주 공식적인 절차인데,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요. 이게 인장 반지를 빼서 그에게 준다는 뜻은 이제 요셉은 바로의 이름으로 공식 문건을 낼수 있는 권위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요. 여러분, 요셉이 옷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채색옷 입었다가 옷이 옷 벗겨져서 찢겨지고 짐승의 피가 거기 묻었다가 그리고 겨우 올라갔는데 그나마 좀저 입을 만한 옷 입고 보디발의 집에 살았는데 그 겉옷을 보디발의 아내가 빼앗으면서 그옷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그의 수치의 옷과 그의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이제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집트 그 유물에 보면 이 권위 있는 사람들은 이 목에 이렇게 이 목걸이를 하잖아요. 그 목걸이를 하고, 그리고 버금술에 두 번째로 좋은, 아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니까 2호차라 그러더라고요. 2호차, 왕의 수레를 타고 그가 앞에서 그를 경호하는 사람들이 가면서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엎드리라! 엎드리라!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고 있다! 실현되고 있다. 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알았을까?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은 이 애굽의 현실을 통해서 이뤄가고 계신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주신 그 꿈을 실현해 가시고, 동시에 그 꿈을 실현해 가면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은 현실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 야, 얼마나 큰 권세예요. 그리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그 뜻이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하나님이 말했으므로 그가 산다 뭐 이런 해석이 있다고 하기도 하지만 이때 왕이 그에게 애굽식의 이름을 주는 건 두 가지 뜻이에요. 첫째는 왕이 그에게 애굽식 이름을 줌으로 해서 이제 요셉은 히브리 출신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합당하게 법적으로 완전한 애굽 국민, 애굽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뭐 영어 표현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naturalized citizen이 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이제 귀화를 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한국 시민권을 받는 것처럼 왕이 그에게 애굽식 이름을 줌으로 해서 그가 이제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됐다고요. 이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왕이 그에게 애굽의 이름을 줌으로 내가 너를 가능하게 한 존재야라는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존재가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아담이 그 동물들을 데려다가 그 이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아담은 동물들을 통치할 권한을 갖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우리 마음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존재를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어요.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이름이 우리 생명책에 여러분 각각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제 요셉은 애굽의 확실한 시민이 돼요. 그리고 그가 제사장 집안의 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젠 그 주류로 들어가는 거죠. 확실히 뭐가 됐다? 애굽 사람이 됐다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소위 신령한 사람인데 그 신령한 사람인 그가 행했던 일은, 그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따라 그가 행했던 일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이 아니라 그가 신령한 사람으로 애굽 땅에서 했던 일은 요즘 우리로 치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그 당시에 그가 맡았던 일은 애굽 땅에 그 조세를 관할하는 재정과 관련된 일을 모든 것을 관할하는 애굽 땅을 흉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일을 했다고요?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일을 누가 했다? 신령한 사람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에도 지금 신령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신나요, 그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주류에 올라갔잖아요. 총리가 되고 다 신난다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정신 차릴 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너희 다음에 뭐 될래? 여러분, 뭐 될래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돼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총리 됐는데 총리 노릇 제대로 못하거나, 교수 됐는데 교수 노릇 제대로 못하거나, 목사 됐는데 목사 노릇 제대로 못하거나, 아버지 됐는데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하거나, 이런 그가 부르신 사명과 자기의 신분에 맞는 그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아파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그 다음에 46절부터 그가 말한 대로, 보세요, 요셉이 애굽 왕 앞 바로 앞에 설 때 그 30세였어요. 나이가 많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가 바로 앞을 떠나 그가 애굽 왕의 궁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일곱 해 풍년에 소지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들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은 총리가 되어 총리가 해야 할 합당한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가 됐으면 좋겠네라는 생각들 많이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뭐가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요셉은 자기 부르심에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주신 대로 그것을 실천해 갔다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풍년에서 흉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아기를 낳습니다. 아, 이게 결정적인 증언인데 우리 50절 5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에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아들을 둘 낳았는데 아들에게 이름을 줘요. 그게 므낫세, 그다음에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로 있게 하셨다. 저는 하나님이 나로 있게 하셨다라는 그 요셉의 고백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기억들을 치유하시고 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게 고통스러운 상처, 고통스러운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난 여러분에게 이 므낫세 축복이 있을 거라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게 치워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에브라임하게 창성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요셉은 지금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잘하는 게 제가 일본 말은 잘 못하기 때문에 일본 예를 못 들겠고요. 미국식으로 해서 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신기라는 뜻의 이름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미국 살면서 제가 피터 안으로 사는데 제 아들의 이름을 창준이라고 준 거예요. 데이빗이라고 영어 이름을 주지 않고.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그 작지만 뭐를 생각해 하냐면 요셉은 애굽 땅에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애굽적인 소통과 애굽식의 삶의 방식에 아주 익숙하게 살았다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므낫세 하시고 하나님이 에브라임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육신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아지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이게 성육신이라고요. Identification without loss of identity.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동일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을 사용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법을 쓰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과 그 일을 그 하는 모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진흙탕 같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난저 속에 안 들어갈래.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씨름하고 그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고 그들이 설득할 수 있는 그들이 이해될 수 있는 말로 설득하고 그 문법을 쓰고 그 표현을 사용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침내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려내는 그런 삶, 이게 요셉이 살아냈던 삶, 이게 성육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회사에서 신후에 모이고 아침에 큐티하고 이거가 우리가 세상에서 성육신적으로 사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목표가 무엇일까? 그 목표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공명하는가를 고민하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를 위해서 동료들을 설득하고 동료들하고 씨름하고 동료들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게 성육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해도 좀 보고, 그러면서 억울한 모함도 좀 당하고, 내 책임도 아니지만 내 책임도 아닌 일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요셉처럼 참고, 혹시 내 이 일을 치러가는데 내 지위나 혹은 내게 결정적인 위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일에 책임 맡은 그 내 나와의 책임과 언약에 내가 끝까지 충성심을 지키고, 그리고 내 앞에 나를 위협하는 파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단단히 붙잡는 올곧음, 이 올곧음, 언약적인 신실함, 충성심, 그리고 인내, 이런 것들이 요셉에게서 발견하는 성육신적인 삶이고, 요셉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잊지 않고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그리고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애굽 땅에 53절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여러분 우리 그냥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셉의 말과 같이. 예.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으면 누구의 말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의 기근이 들고 애굽 온 땅에 먹을, 그러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어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온 백성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당대의 그 사회 구조로 보면 권력의 핵심은 바로에게 있는데, 바로에게 사람들이 의지하고 갔을 때 바로는 다시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할지니라. 마지막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우리 이 뒷부분 흉년이 들었을 때 부분을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보세요. 흉년이 있어도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함께 있는 사람은 살았다. 지금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때문에 흉년과 같은 그 상황 속에도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들이 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그죠? 네? 아니, 좋은 뜻으로 말해요. 좋은 뜻으로. 요셉이 총리돼서 하는 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송이에요. 그 전에 9장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는데, 우리 12명은 이름 다 알잖아요. 그 위대한 베드로 사도, 위대한 요한 사도, 우리 그 알잖아요. 근데 이 70명은 이름을 몰라. 왜냐하면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70명을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면서 뭐라고 걱정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걸 마치 양떼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걱정된다 얘들아. 그런데 이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이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래,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을 내게 보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 이렇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잘 배운 사람,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조용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 옛날에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그렇게 보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 오늘 요셉의 사건과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사건이 어떻게 연관이 될까?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우리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좋은데,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흠모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겠는데, 세상에 나라의 총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들이 총리까지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은 좋겠는데 나하고 혹은 우리 자녀하고 혹은 내 상황하고는 별로 상관없을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역사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하는 왕의 사자로 이름 없는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이름 없는 제자들이 가서 행하고 그들이 보고 그대로 경험한 그 일을 보는 그 눈은 뭐다? 요셉보다 복되다. 선지자인 모세보다 복되다. 엘리야보다 복되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그 일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했던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현실을 향해서 이렇게 순종하여 말했더니 주님 이렇게 현실이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 이야기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바뀐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잘 배우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이 연약한 이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야, 네가 참 복되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용기와 이런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이 COVID-19 때문에 지금 교회도 옛날에 모이는 것처럼 못 모여 살고, 일상생활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고,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을 찾고 얘기하고 힘든 일 얘기하고,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무슨 이런 저런 교회에 대한 어려움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오고, 여러분 이럴 때 말이에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확정해야 될 사건이 있어요. 확정해야 될 사실이 있다고요. 뭐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영광으로 임하고 해야 만다. 그러므로 그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흔들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해가는 동안에 우리가 인내도 경험해야 되고 억울한 꼴도 당해야 되지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인 충성심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겸손할 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를 세상 가운데 높이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높이실 때 높이 올라갈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언제? 지금. 우리가 낮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제 마음을 확정해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까 했던 찬송인데 우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는 시편 57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목숨이 경각에 걸린 상황이었어요. 그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게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자기를 위협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예를 들면 57편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사오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라고 하면서 그가 무슨 현실 가운데 어떤 해결책을 발견해서가 아니라 그가 뭐라고 7절에 얘기를 하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우리가 뭘 붙잡고 확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확정할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과 그 심정을 이 혼란한 세상을 캄캄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아멘.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부하되
주께서 영을 부어주십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
상황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확정하고 우리가 할 일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그 일을 좋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오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 예상치 못하는 변화들이 폭풍처럼 밀려와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저 그 폭풍 속에 어려움 가운데 빠진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했고 죽을까봐 염려했고 망할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깨우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믿음이 약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이렇게 두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여 주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오니 하나님이 흔들리는 세상에 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확정하고 붙잡고 할 일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과 실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개 히브리 노예가 누명을 입어 감옥에 갇힌 죄수가 어떻게 역사의 초점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눈길이 그에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전 우주의 역사가 전 세계의 역사가 그를 향하여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 세계에 크게 돌아가는 일 우린 잘 모르지만 아니 모를 수밖에 없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의 뜻에 우리의 뜻을 단단히 붙들어매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할 일을 찾을 때 그 일을 좋게 여기는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그 성육신의 삶과 완전한 모범이 되어주신 마침내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눈을 한 번도 다른 데로 돌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맬 수 있도록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따라 죽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